안녕하세요. 딥다이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서울외생법원의 좀 독특한 접근법이죠? 종합적 고려법에 대해 깊이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가 이 법원의 실무 준칙이랑 또 그걸 분석한 보고서들이네요. 네,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법 조항이나 계약서 글자 그대로만 보는 게 아니고요. 법원이 가진 그 폭넓은 재량, 이걸로 사건의 진짜 공정함, 현실적인 해결책, 이걸 어떻게 찾아가는지, 그 방식이 대체 뭐고, 왜 중요하고, 또 실제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핵심만 딱 뽑아 보겠습니다. 특히, 혹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아니면 한국 법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 있는 당신이라면 오늘 내용이 꽤 흥미로우실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핵심부터 좀 짚어보죠.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이나 파산 사건에서 채권 금액을 정할 때요. 계약서에 적힌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사건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이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뭐랄까? 스포츠 경기에서 예상 못한 반칙이나 상황이 나왔을 때 심판이 딱 규칙 조항만 보는 게 아니라 규칙의 정신에 따라서 재량껏 판단하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볼수 있을까요? 근데 왜 이런 유연성이 필요한 거죠?
아, 그게 도산 사건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정말 복잡다단하거든요. 모든 변수를 법조항이나 계약서가 다 예측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그렇죠. 현실은 늘 예상을 벗어나니까요.
네. 그래서 이걸 너무 형식적으로만 접근하면 오히려 결과가 좀 불공평해지거나 아니면 아예 현실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적 고려라는 게몇 가지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목표요? 어떤 것들이죠?
첫째는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실질적인 공정성을 보장하는 거고요.
네, 공정성 중요하죠.
둘째는 단순히 빚을 정리하는 걸 넘어서 채무자가 진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그 회생을 돕는 겁니다.
아, 실질적인 재기 지원이군요.
그렇죠. 셋째는 채권자들 사이 또 채권자랑 채무자 사이에 얽힌 그 복잡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역할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당연한 얘기 같지만 사건마다 다 다른 그 특수한 사정들이 있잖아요. 그걸 반영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유연성.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법원이 항상 염두에 두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어요.
기준이요?
네, 바로 채권자 최선의 이익 원칙이라는 건데요.
채권자 최선의 이익, 그게 뭔가요?
쉽게 말하면 지금 진행하는 이 회생 계획이 최소한 채무자 재산을 지금 당장 다 팔아치우는 것, 즉 청산이죠.
그것보다는 채권자들한테 더 유리한가? 이걸 계속 따져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회생 절차가 오히려 채권자에게 손해가 되면 안 된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균형을 잡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단순히 상황을 고려하는 수준이 아니라 법원이 실제 계약 내용을 바꿀 수도 있다는 점 같아요. 이건 좀 강력한 개입안인가요?
그렇죠. 상당히 강력한 권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점들을 그렇게 깊게 들여다보는 건가요? 진짜 계약 내용이 좀 부당하다 싶으면 법원이 나서나요?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일단 채무자의 실제 재산이나 소득, 뭐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 사업의 지속 가능성 같은 것부터 보겠죠.
네네. 그리고 채권자들이 실제로 입은 손해가 얼마인지,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성은 어떤지, 이런 걸다 따져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혹시 그 채권이, 채무자와 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 특수관계인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과의 거래에서 생긴 건 아닌지.
아, 특수관계인 거래요?
네. 아니면 애초에 계약 조건 자체가 너무 불공정했던 건 아닌지. 심지어는 그 채권이 발생한 과정 자체가 채무자를 더 어렵게 만든 건 아닌지. 뭐 이런 거래의 속사정까지 깊숙이 들여다봅니다.
와, 생각보다 훨씬 깊게 들어가네요.
네. 특히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법원이 보기에 계약서에 적힌 이자나 위약금이 너무 과도하다.
네.
또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명백히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의도가 보였다. 이럴 때는 법원이 그 금액을 직접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직접이요. 액수를 깎거나 할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건 사실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그 대원칙에서는 상당히 벗어나는 거죠. 아주 강력한 개입이에요.
네, 그쵸.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하지만 도산이라는 건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형식적인 권리 주장보다는 실질적인 공정, 그리고 회생 가능성, 이걸 찾는 게더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걸 뭐, 구조화된 재량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냥 법원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준과 원칙 안에서 이루어지는 유연한 조정인 셈이죠. 남용을 막는 장치도 되고요.
구조화된 재량이라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자, 그럼 이 종합적 고려법이라는 게 만약 당신이 채무자거나 혹은 채권자 입장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채무자 입장에서는요, 일단 자신의 모든 상황을 아주 투명하게 다 밝혀야 하는 책임이 따릅니다.
네, 숨기면 안 되겠군요.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너무 가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채무 조건에 대해서는 조정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가 있다면 현실적인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채권자 입장은 어떻습니까? 계약서만 믿고 있으면 안 되는 건가요?
네, 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었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고요. 내 채권이 왜 정당하고 합리적인지, 그리고 실제 손해나 그 채권의 공정한 가치가 얼마인지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 책임이 있군요.
네. 특히 거래 과정에서 혹시 불공정한 점은 없었는지,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라든지 아니면 너무 과도한 조건을 설정했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법원에서 아주 면밀히 검토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 판결문이 있는 채권이라도 다시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요.
와, 판결문까지도요. 그럼 정말 방심할 수 없겠네요.
요약하자면요, 서울회생법원의 이 종합적 고려법은 그 딱딱한 법률 적용의 한계를 좀 넘어서는 겁니다. 복잡한 도산 사건에서 실질적인 정의, 그리고 모두에게 최선은 아닐지라도 차선이 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이고 또 유연한 사법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이게 뭐 무한정 재량이 아니라 정해진 틀 안에서 상황에 맞게 최적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인 거죠.
네, 단순히 정해진 절차만 따르는 게 아니라 법원이 그 공정성과 회생 가능성이라는 가치를 아주 적극적으로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보이네요. 결국 이 제도는 뭐 단순히 빚을 깎아주는 게 목적이라기보다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면서도 또 돈을 빌려준 사람들의 이익도 최대한 공평하게 지키려는 그런 섬세한 균형 잡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법원이 파산이라는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는 계약 내용보다도 형평성이나 회생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법원의 태도나 접근 방식이 아직 법정까지 가지 않은 단계, 그러니까 당사자들끼리 협상하는 단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언젠가 법원이 개입해서 계약 내용을 조정할 수도 있다. 이 가능성 자체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딥 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